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낮 12시 14분쯤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1,000km가량을 비행했으며 일본 방공식별 구역을 400km 이상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300km로 한반도를 넘어 주일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이 사전 항행경보 발령 없이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 해상으로 발사됐다며 이는 G20 정상회의와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을 계기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와 안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이틀째인 오늘 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세계 경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 20개국이 절박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세계 경제가 날로 강화되는 개별 국가의 보호주의와 등락을 거듭하는 금융시장의 위험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그리고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가운데 관측통들은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세계 무역과 세계화를 옹호하고 고립주의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상회의에서는 오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한 국제안보 위기 상황도 논의됐습니다. 시리아 내 정부 장악 지역에서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적어도 13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산하통신은 오늘 해안도시 타르투스와 중부도시 홈스 그리고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과 동북부 하사케 등에서 연쇄적으로 폭탄이 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모두 2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국 항주에서는 오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시 만나 시리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지난 7월 판결 내용이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이 오늘 보도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내용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공동선언문에서 빠진 것은 중국 외교력의 승리로 비춰진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초안은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세적인 인공섬 건설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어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신세대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이 가운데 나단 로 씨는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인 이른바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당시 시위대는 홍콩의 주요 지역을 79일간 점령하며 완전한 자유선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뒤 로 씨와 시위를 함께 이끌었던 동료 조슈아 웡 씨는 데모시스토라는 정당을 설립했습니다. 이 당은 홍콩 전역의 국민투표 실시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시된 홍콩의 총선거에서는 유권자의 58%인 2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이 예멘에 무인기 공습을 가해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반군 요원 6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숨진 알카에다 요원들은 예멘 수도 사나 동편 와디 오베이다 토착지구내 한 주택에 은신해 있었습니다. 미국은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예멘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알카에다 반군들을 겨냥해 수년째 공습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오늘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며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응하여 그러한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홍수로 10여 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긴급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반도의 군사 긴장 조성을 위한 무력 시위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낮 12시 14분쯤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1,000km가량을 비행했으며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400km 이상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300km로 한반도를 넘어 주일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이 사전 항행경보 발령 없이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 해상으로 발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4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이후 12일 만이며 로동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임을 보여주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런 도발로 북한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과 대북 제재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 종료 직후 이뤄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을 나흘 앞둔 시점입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G20 정상회의와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9월 초에도 정권 수립일을 앞두고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을 사전에 포착해 북한군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적 기술 향상 차원을 넘어 한반도와 국제 정세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노동미사일의 경우 발사 준비에 보통 2-3일, 그리고 발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하는데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해 사전에 도발을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20와 같은 다자적 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리 너희들끼리 논의를 해도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고도화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굳은 결기를 과시하는 거라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도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중정상회담에 맞춰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중정상회담, 중미정상회담에 맞춰서 뭔가 한반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한반도 평화가 누구 손에 달렸느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봐야죠. 당신네가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지 말라. 한반도 평화의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쥐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법 시행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데 대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로동미사일 발사로 위협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최근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법에 대해 부질없는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다른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에 북한의 이런 도발은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어떤 공격이나 도발로부터도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 동맹, 동방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히긴스 대변인은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정상은 오늘 양자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수단일 뿐이라며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5일 서호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의 현지 브리핑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북한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응하여 그러한 자위적 방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7월 사드의 한국 배치가 공식 발표된 뒤 처음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드에 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설명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 측을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으로 설득하는 한편 대북 압박 공조에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중국과는 무관하게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특히 그 연장선에서 북핵 문제가 사드 배치의 핵심적인 이유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그런 점에서 북핵 해결되면 사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중국의 우려를 좀 해소하기 위한 아주 원론적인 입장들을 좀 보다 분명하게 천명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국 국민이 느끼는 위협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한중 두 나라가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 한중은 물론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러나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사드 배치 문제의 처리가 좋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 당사국 간의 모순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한중관계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선 상대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구동존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중국 전문가인 광운대 신상진 교수입니다.
중국이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하는 데 대해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구동존이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한중이 지속적으로 양국의 입장, 서로 다른 입장을 좁혀나가자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그 해결해 나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한중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지난 3년 반 동안 이룩한 높은 수준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내년에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 이 연이어서 양자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보고 또 앞으로 이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잠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의 국립외교원 이상수 교수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에 한국과 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건데요.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먼저 평가를 하십니까?
네, 우선 사드 문제로 한중 간의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G20 개최국인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시진핑 주석은 다양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점은 그만큼 한중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박 대통령이 이 사드 배치가 결국은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필요성도 없어진다. 이런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즉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핵 위협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의견 교환을 한 것이 이제 회담의 의의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하지만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도 양국 정부가 사드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건지는 이제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졌고요. 이렇게 실제로 만났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 이것은 하지만 또 기정사실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지만 이 한중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네.
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 역시 한국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확인한 것도 우리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어떤 입장 차이는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두 정상이 확인했다. 이런 데 더 큰 의미가 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시 주석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또 한반도 비핵화 3원칙 또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도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한국이 우려하는 것이 북한 핵 문제라는 점을 중국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입장을 같이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중국도 협력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사드 등 무력에 대한 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중국에겐 부담스럽다 이런
네.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그 6자 회담 중국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6자회담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같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그 사드 문제를 놓고 한미 중 간의 포괄적인 논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소통을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 중 간의 논의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그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는데
네.
미중 간의 입장이 많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긴 어렵지만
네.
장기간에 걸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뭐 3자 논의가 당장 시작되지 않더라도 한미 간 또 미중 간 한중 간의 논의는 계속 지속을 하면서
네.
3자 간의 논의 채널을 마련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뭐 한국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한중 간의 그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뭐 중국의 이른바 경제적 보복 이런 언급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번 그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좀 이런 우려들이 좀 잦아들 것으로 보십니까?
국내의 우려는 아마 뭐 한류나 이런 점들에서 특히 좀 두드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 국내적인 분위기가 한류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구체적인 경제 보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이 모두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맞고 양국 관계를 일정 정도 관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전보다는 그런 우려가 크게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3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한러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사드는 직접적으로 중국 안보에 저해가 되는 것이라고 중국이 보고 있고요.
네.
러시아는 이 사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보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러시아가 냉전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나토의 미사일 방어 협력에 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현재 중러 관계가 최상의 관계이고 국제 문제에서 여러 부분에서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선에서 러시아가 사드에 대한 반대를 표현한 것이지
예.
직접적인 안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 한러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이 동북아의 여러 그 정상들 간의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일단 중국과 북한의 7차 당대 이후에 의사소통 채널이 회복되었다는 점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긴밀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을 지속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현재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경제 협력은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는 소원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협력이 계속되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이나 이런 지방 정부의 이익과 관련된 협력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중 한러 정상회담 결과 좀 분석을 해봤고요. 또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잠시 전망을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립외교원 이상수 교수였습니다. 지난 3월 발의에 11년 만에 한국 국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이 어제 발효되면서 한국 통일부가 이를 위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자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 기반 조성국을 부처 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기반 조성국은 이번에 신설되는 북한 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 또 정착지원과 그리고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공동체 기반 조성국 신설이 북한 당국과 주민을 이원화하는 대북정책의 소산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 인권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능을 한 대 묶어 상승효과를 내자는 차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이 3년 만에 개정한 헌법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 앞에 붙여온 경칭을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신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내나라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 헌법 최신판 서문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 앞에 붙는 수령과 영도자라는 경칭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나라가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 헌법에는 다만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라고만 규정되어 있다고 한국의 연합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개정되기 전인 2013년 북한 헌법에는 김일성 주석에게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위대한 영도자라는 경칭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의 전현준 박사의 분석입니다.
수령의 후계자인데 수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과 동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령과 영도자라는 말을 뺄 수는 있겠으나 좀 이해하기 힘들고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경칭 생략과 함께 북한에 개정된 헌법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된 북한 헌법에 신설된 제6장 국가기구의 제2절 국무위원장 조항 등에서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영도자라며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북한 헌법의 이 같은 태도는 김일성 3대의 권력 세습을 희석시키고 김정은 집권의 객관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의 진단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 개막을 알리면서 김일성, 김정일 수식어를 바꾼 것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대신 김정은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개최해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오는 7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2016 하계 장애인 올림픽에 북한 선수 2명이 출전합니다. 북한이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지난 2012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죠.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장애인 운동 선수들의 최대 축제인 2016 리우데자네이루 장애인 올림픽이 오는 7일 시작됩니다. 오는 18일까지 12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175개국에서 4,500여 명의 선수들이 23개 종목에 걸린 528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은 이번 대회에 육상 경기에 2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소식통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종목은 육상 장거리 달리기와 원반 던지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김문철 위원장 등 북한 선수단이 2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우 장애인올림픽 공식 웹사이트에는 북한에서 김철웅 선수와 송금정 선수가 출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철웅 선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에서 수영 종목에 출전했었지만 이번에는 육상으로 종목을 바꿔 5,000m 경기에 출전합니다. 김 선수는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장애인올림픽 5,000m 예선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리우 장애인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한 2014년 인천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에 여자 탁구 선수로 출전했던 송금정 선수는 육상 원반 던지기로 종목을 바꿔 이번 대회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두 번째 출전하는 이번 장애인올림픽에 탁구와 수영 선수들을 와일드카드로 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애인올림픽은 신체나 감각에 장애가 있는 운동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 1960년 이탈리아 로마 대회를 시작으로 이번 리우 대회가 15번째입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대회 때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았던 북한은 2012년 런던 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수영 종목에 림주성 선수를 출전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은 2014년 한국 인천에서 열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육상과 수영, 양궁, 탁구 등 4개 종목에 선수 9명 등 33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번 리우 장애인올림픽에 선수 81명 등 139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고 금메달 11개 이상으로 종합순위 12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함경북도 지역에서 홍수로 10여 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긴급대응팀을 파견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데 유엔도 지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가 큰 물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지역에 긴급 구조팀을 파견해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타판 미슈라 주 북한 유엔 상주 조정자 겸 유엔 개발계획의 상주 대표는 3일 북한 내 유엔 기구들과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태풍으로 인한 북한 홍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OA가 3일 단독으로 입수한 이 이메일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함경북도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회령시와 문산군, 연사군, 청진시, 김책시, 경송군, 길주군, 나선시 일대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홍수로 10여 명이 사망하고 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6,700여 가구가 파괴되고 7,000 가구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슈라 상주 대표는 밝혔습니다. 미슈라 상주 대표는 홍수로 도로가 파손되고 다리가 무너져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고립돼 있으며 전화 서비스도 단절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함경북도 회령시의 피해가 심해 가옥 2,000개 이상이 물에 잠기고 1,000개 이상의 집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어도 2만 6천여 가구가 식수도 없이 고립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슈라 상주 대표는 조선적십자회가 임시 천막과 물통, 수질 정화제, 담요 등이 포함된 긴급 구호 세트 2,500여 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에 밀가루를 긴급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구기금도 홍수 피해 대응에 미리 구축해놓은 구호품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슈라 상주 대표는 전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과 만나 정확한 피해 상황을 전해듣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짚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5년에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인데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의 북한 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중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나 자필 진술서, 영상 녹화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해 기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기록은 법무부사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넘겨져 관리 보존될 예정이며 향후 관련자 처벌을 위한 근거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31일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서 북한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모아둘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후에 책임 규명 활동까지도 나설 수가 있다.
또한 별도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사업 관련 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인권 관련 단체의 각종 사업을 지원합니다. 한국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북한인권재단 설치로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결국은 이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 특히 이제 NGO, 시민 단체들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의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을 해주었었고 따라서 많은 단체들이 그런 재원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재원을 통해서 이런 북한인권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밖에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고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국제단체들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실행하기 위한 제도나 그다음에 조직 이런 것들이 훨씬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주 강하게 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
한국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1200만 달러,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85만 달러, 그리고 북한인권정책수립과 추진에 48만 달러를 각각 책정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8월에 처음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폐기됐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면서 10년 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 측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 측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건드릴 경우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만 악화시킨다고 보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입니다.
우선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국제사회와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연대에 대해 보조를 마쳐야 된다는 논의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또 북한 내부 요인으로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의 포괄적이고 잔인한 인권 실태들이 알려지면서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국내에서도 북한인권 제정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야당은 북한인권 증진 법안을 내놨고 여당도 그해 11월에 이제껏 발의됐던 안들을 통합해 북한인권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여야는 법안의 명칭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부서 등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면서 최종 법안에 합의했고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의화 당시 한국 국회의장입니다.
북한 인권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한국통일부는 지난 4월 29일에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 시행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북한 인권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법 시행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정치적 문제로 본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시행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의 북한 인권법에 대해 우리 인민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독이자 북한 체제에 대한 전면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사드와 한중 관계, 또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중 관계에 대한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한중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정세 진단과 발전적 한중 관계 모색을 주제로 한 제1회 한중 서울 평화 포럼이 지난 1일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이번 회의를 주최한 통일 아카데미의 조종익 사무총장입니다.
서울 평화 포럼은요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한중 관계, 이제 사드 배치 문제로 해서 한중 관계가 약간 좀 긴장 관계에 있는데 이런 긴장 관계에 대해서 한중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실제 어떤 한중 관계의 어떤 해법을 좀 풀어가고 그다음 민간 차원에서 실제 이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부터 한반도 통일을 좀 준비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좀 서울 한중 포럼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영환 위원은 지난 1980년대 중반 대학가 주체 사상의 교범이었던 강철 서신의 작가로 한국의 주사파 이론을 처음 소개한 인물이었는데요. 1990년대 말 주체 사상의 회의를 느끼고 전향한 북한 인권 운동가입니다. 김영환 위원은 한중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불가피하며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필요하면 배치하는 것이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강도로 이 문제에 대한 반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사실 한국이 중국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국방에 있어서나 외교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미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동북아시아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힘, 외부의 힘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중국 정부가 좀 깊이 있게 고려를 해서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 그런 반발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화시킨다든지 그 강도를 지나치게 높여가는 것은 한중관계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은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 덩의원 전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덩의원 전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은 사드 배치 문제로 향후 한중 관계가 매우 험난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사드 문제가 대한반도 정책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발전에는 반대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안보를 위해 핵 발전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한국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리카이성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부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정지웅 复旦대 한국연구센터 주임, 왕샤오커 길림대 동북아 연구원 부교수,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통일교육 전문가와 대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참가자들은 한중관계의 중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한반도 문제긴 하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협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분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중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되신 분들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중국의 뭐 협력을 받아야지만이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중 관계가 근데 항상 뭐 이게 이번에 갑작스럽게 그런 것도 아니었고 다 각자의 국가의 그 국익에 따라서 예전부터 뭐 중국이 필요할 때마다 지금처럼 약간 국면이 약간 경색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무난히 흘러가고 저희 정부가 조금 더 활발히 활동을 해가지고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 중국에게도 많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의 도움도 긍정적인 도움도 필요할 것 같아서 통일의 한반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참석했어요.
중국경 지역 부근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특히 북한 내부에서 자아운동
한편 이날 한중서울평화포럼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통일아카데미와 동아시아평화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는데요. 9개국 60여 명의 전문가 학자로 이뤄진 동아시아평화연구원은 오는 10월 한중일 서울평화포럼, 11월에는 동북아 5개국과 탈북학자들의 서울평화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한국에서 늦더위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기온이 있었고요. 비가 또 내렸던 지역도 있어서 가을 분위기가 물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오늘 다시 30도 가까운 더위가 서울에 찾아왔습니다.
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오늘이 31도까지 올라갔고요. 여름 못지않았던 좀 따가운 햇살이었지만 그래도 이 볕의 느낌은 분명 가을이었습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 서쪽 지역을 제외한 남부 지방과 강원도 대관령 동쪽 지역 뭐 25도에서 27도 정도의 낮 기온이었고요.
네.
그래도 아침 저녁 기온 차가 있기 때문에 겉옷이 필요하다 이런 기상 전문가들의 날씨 정보가 계속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한국의 늦더위 며칠 동안 계속 된다고 하네요.
네. 자, 서울통신 소식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표 해운 선사가 세계 주요 항구에서 압류되거나 또 공해상에 떠돌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한국의 그 1위 해운 선사입니다. 세계적으로도 8위 정도 규모에 자리했던 한진해운이 이 기업 회생 절차인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네.
선박의 소유주들은 배를 빌려주고 이 임대료, 용선료를 받게 되는데 혹시 용선료를 받지 못할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압류를 하고 있고요.
네.
압류를 피하려는 선박은 한국 본사의 조치를 기다리면서 지금 공해상에서 무작정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은 오늘로 엿새째인데요.
네.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 선박이 79척 중에서 61척이라고 하고요.
네.
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 항구에도 이 하역 관련 업체에 밀린 대금 지급 문제가 있어서 작업이 거부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진해운에서는 그 미국의 압류금지 요청을 위해서 파산보호 신청을 한 상태고요. 뭐 캐나다라든지 독일, 영국 등 다른 주요 거래국가 10여 곳에도 압류금지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제법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박스에 이 한진이라는 영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수출입 물량에도 조금 영향이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영향이 아주 큽니다.
예.
지금 뭐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수출할 물량을 한진해운에 실어서 각국에 보냈는데 이게 지금 내려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다들 기한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맞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계에도 지금 뜨거운 화두입니다. 한 기업의 경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출입 분야 또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 기업 신인도 또 그렇지 않아도 불안과 침체에 빠져있는 한국의 조선업계를 살리려 했던 강구책에도 지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한국 법원에서는 기업 회생을 위해서 지금 기업 회생을 돕고 있는 채권단, 뭐 물론 돈을 받아야 되는 곳이겠지만 기업이 또 살아야 돈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채권단에 아주 뭐 천억 원 한국 돈으로 1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채권단에서는 그 모그룹에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에서는 도대체 왜 지금의 파장을 예상하지 못한 채 관리 책임을 했느냐 관리를 했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등 총체적으로 상호 불신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 언론에서는 만약 한국을 대표하는 한진해운이 망한다면 1조 안에 천문학적인 손해가 날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사람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해상에 대기하고 있는 선박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그분들은 길게는 뭐 50일 이상 바다에서 해양 항해를 하다가 항구에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해상에 계속 있으면 물도 부족하고 식료품도 부족할 상황이다. 배보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 선원들의 생존권을 위한 대책도 내놓으라. 이렇게 선원 단체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있군요.
네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에서 기록올림픽이 시작되군요.
네, 오늘부터 12일까지 엿새 동안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서 열리는 2016 세계 기록총회입니다.
네.
4년에 한 번씩 이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기록올림픽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세계 기록관리협의회가 주관을 합니다. 전 세계 기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기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올해는 100여 국에서 한 2천여 명이 참석을 해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록의 역사라고 하면 이 한국도 긴 역사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두 13건이 있습니다. 기록의 강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에는 그 유네스코가 인정한 13건의 기록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뭐 훈민정음 회례본,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재요철, 뭐 승정원 일기뿐만 아니라
네.
지난해 등재된 한국의 유교 책판, 또 KBS가 특별 생방송했던 이산가족 찾습니다. 이것도 지금 세계 기록유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그 유산들은 평소에는 소장기간이 다 달라서 일일이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문화재인데요. 이 세계 기록 올림픽을 위해서 또 한자리에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떤 디지털 기록 관리에서도 세계 중심국으로 자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은요. 글쎄요,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는 그런 소식이네요. 북한 지도자와 이름이 같아서 해외 송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이름이 같은 서울에 사는 40대 김정은 씨의 사연입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있는 언니에게 미화 2만 7천 달러 정도 상당을 송금을 했는데 20일이 지나도 돈이 도착하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돈이 미국 뉴욕의 한 은행에 동결돼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대북 제재 감시 대상인 테러 자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 한국 거래은행에서 미국 뉴욕의 중개은행으로 보냈다가 다시 그 돈이 남아공으로 보내졌는데
네.
김정은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남아공 은행에서 테러 자금 연관성을 좀 조사해달라면서 미국 뉴욕은행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한국의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닐 것 같고요. 또 그 네.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인사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면 이거 거액의 해외 송금은 한번 좀 걱정을 할 만도 하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도 한국의 일반 시민들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면은 한번 나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 민감할 수도 있고요. 어이없게 생각되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가 났는데 게다가 또 이 동결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는 것에 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의 해당 은행에서는 은행의 잘못이 아니다. 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송금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연 서울에 사는 김정은 씨의 돈 언제 남아공 언니에게 도착할 수 있을지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지
네.
이 이야기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지구촌 소식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도 준비됐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노동절입니다.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인데요. 미국의 노동절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나라의 노동절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2110kHz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